누가복음 1번 메시지 머리말 주제와 복음의 내용 첫 번째 이 메시지와 더불어 우리는 누가복음의 생명 수업을 시작합니다. 확실히 이 복음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만큼 심원하거나 요한복음만큼 비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이 사람이신 우리의 구주 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사람이 심원하지 않은 것은 물론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심원하거나 가장 신비하지 않지만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가장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달콤하고 즐거운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왕을 보고 마가복음에서 노예를 보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자신을 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 구주이신 주 예수님에 관한 누가의 이야기는 매우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이야기체와 이야기 자체가 다 달콤하고 즐겁습니다. 머리말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은 우리 중에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고 말합니다. 1절에 나오는 단어 많은은 구주의 땅에서의 생활에 관한 전말을 쓴 사람들이 네 사람 이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사실들은 침례자 요한의 탄생, 사역, 순교에 관한 사건들,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탄생, 생활, 사역, 가르침, 죽음, 부활과 승천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2절은 이 복음서의 저자가 그분의 땅에서의 생활 가운데 구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있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에 믿는 이들의 첫 무리, 즉 땅에서의 그분의 사역 가운데 구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일꾼들이라 불리웁니다. 일꾼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관리의 시중을 들거나 관리를 돕는 관노들, 관리의 명령을 수행하는 권위를 가진 집행리들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4장 20절, 마태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14장 54절, 사도행전 26장 16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연속적인 전말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연속적인 전말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충분히 알게 하려 함이로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그가 연속적인 전말을 쓰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연속적인 전말은 침례자 요한의 생활, 사역, 순교와 사람 구주인 예수의 생활, 사역, 가르침, 죽음, 부활과 승천에 관계됩니다. 이 복음서는 이 두 분의 전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은 주로 구주의 전기입니다. 누가에 의해 쓰여짐 초대교회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누가가 저자인 것은 두 책의 장문 스타일에서 분명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으며 아마도 아시아계 헬라인으로서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부터 그는 바울의 사역에 합류하여 바울의 마지막 3차 사역 여행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복음서는 마가가 베드로의 것을 대표하듯이 바울의 관점을 대표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우리는 누가복음 1장 3절부터 4절까지에서 이 복음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데오빌로는 필시 로마 제국의 어떤 관리 직책에 있는 이방인 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 이방인 관리에게 보내는 이방인 의사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주제,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와 그분의 구원. 누가복음은 구주의 인간성에 관한 공관 복음서들 중에 하나이므로 그 목적은 타락한 인류를 대상으로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계시하여 구주를 성실하고 정상적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부모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첫 세대인 아담에 이르기까지 사람 예수의 온전한 계보를 서술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참사람의 후손, 즉 사람의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이러한 기록은 그분의 인성의 온전함과 완전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사람 구주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원칙에 근거하여 4장 16절부터 21절, 7장 41절부터 43절, 12장 14절부터 21절, 13장 2절부터 5절에서와 같은 복음 메시지와 10장 30절부터 37절, 14장 16절부터 24절, 15장 3절부터 32절, 18장 9절부터 14절에서와 같은 복음 비유들과 7장 36절부터 50절, 13장 10절부터 17절, 16장 19절부터 31절, 19장 1절부터 10절, 23장 39절부터 43절에서와 같은 복음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다른 복음서들 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경륜적인 방면이나 유대적인 배경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는 일반적인 인류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입니다. 그 특징은 절대로 유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적입니다. 그것은 모든 죄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도덕성의 순서에 따른 것이지 역사적인 사건들의 순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놀랍습니다. 그 주제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와 그분의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 그분의 구원과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봅니다. 나는 이 복음서를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이 이 책을 우리의 구주이신 한 사람에 관해 말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람 구주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이 사람 구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인식하기도 다소 쉽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의 많은 독자들이 사람 구주와 그분의 구원이 둘 다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와 그분의 구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책에서 도덕성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덕성에 관한 사상을 보지도 못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의 깊이를 파헤친다면 이 책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전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볼 때 우리 구주의 생활과 행동과 사역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구원은 가장 높은 도덕 수준에서 이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의 주제가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있는 사람 구주와 그분의 구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람 구주. 신성한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됨. 우리는 주 예수님이 사람 구주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 구주로서 그분은 신성한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다른 전기들과는 달리 누가는 그가 기록하는 분의 생명의 잉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들은 출생에 대해서는 말할지 모르나 잉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누가는 독특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사람 구주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인해 잉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도달하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달하신 분이 성령이심을 의미합니다. 사람 구주의 잉태와 더불어 성령은 인류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구주께서 신성한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성보다 더욱더 원천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라는 강한 의미에서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어떤 실체의 원천적인 구성 성분입니다. 사람 구주는 하나님의 본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본질을 지닌 사람 처녀에게서 나심. 사람 구주는 사람의 본질을 지닌 사람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1장 27절과 31절에서 우리는 예수라 이름하는 한 아들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라 불리운 한 처녀를 봅니다. 사람 구주는 신성한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사람의 본질을 지닌 사람 처녀에게서 나셨으므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의 두 본질을 소유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사람의 본질과 신성한 본질의 연합이 있습니다. 사람 구주와 대조해 볼 때 우리는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여자에게서 났으므로 우리에게는 단지 한 가지 본질인 사람의 본질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조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인 처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신성한 본질이 있고 사람 처녀와 더불어 사람의 본질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과 신성한 본질의 연합. 주님의 두 가지 본질은 단순히 함께 더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잉태는 연합이지 단순한 더해짐이 아닙니다. 사람 구주에게 있어서 신성한 본질이 사람의 본질에 단순히 부과되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 구주의 잉태에 있어서는 신성한 본질과 사람의 본질이 연합되었습니다. 일부 성경 학도들과 심지어 일부 성경 교사들까지도 연합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왔습니다. 고대에 주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과 사람의 본질의 연합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연합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속하지도 않고 사람에 속하지도 않는 어떤 것, 즉 제3의 본성을 산출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의 연합이 제3의 본성, 완전히 사람에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속하지도 않는 어떤 본성을 산출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단어 연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웹스터 대사전에 나오는 이 단어의 첫째 정의에 동의합니다. 연합이란 특별히 원래의 요소들이 그 배합 안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다른 한 가지에 한 가지나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을 함께 결합하거나 배합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이 함께 연합될 때 그들의 원래 본성은 없어지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의 예로 차를 들 수 있습니다. 차가 물에 연합되어 음료가 될 때 차의 본질도 잃지 않고 물의 본질도 잃지 않습니다. 대신 두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이 두 본질은 함께 연합되어 음료를 산출하지만 그것들은 차에 속하지도 물에 속하지도 않는 제3의 어떤 본성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신성한 본질로 잉태되셨고 사람의 본질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제3의 어떤 존재를 산출하지 않고 함께 연합된, 즉 하나님과 사람 두 본질을 지닌 한 인격이십니다. 주님께는 두 가지 본질이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의 온전한 인격, 하나님 사람이시며 사람이신 분입니다.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성을 다 소유하심. 사람 구주로서 주 예수님은 신성한 속성들을 지닌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인 미덕들을 지닌 사람의 본성을 다 소유하십니다. 신성한 속성들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에 관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관해 아무리 말해도 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셨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속성들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에 관하여 미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므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지닌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본질을 지닌 처녀에게서 나셨으므로 인간적인 미덕들을 소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땅 위에 계신 동안 그분은 사람에 속하고 또 하나님께 속하는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생명을 사시는 사람이셨지만 그 사람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표현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사람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되셔서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생명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강조점은 사람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명을 사시는 사람에 있습니다. 이 두 사실들은 매우 흡사한 듯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관점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인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땅 위에 살 때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에게 신성한 본질과 인성의 본질이 다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을 소유하심에 있어서 그분에게는 사람의 타락된 본성에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절의 바울의 말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죄의 육신의 모양 가운데 계셨음을 봅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적인 미덕들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에게 단지 죄의 육신의 모양만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타락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달콤하고 즐거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적인 미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이 미덕들은 망쳐졌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을 지닌 사람인 처녀에게서 나셨을 때 인간적인 미덕들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가진 사람의 본질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타락된 인류의 겉모습인 죄의 육신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그분의 사람의 본질은 순수하고 달콤하고 즐거웠습니다. 사람 구주의 존재, 그분을 이루는 구성은 하나님의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합성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그러한 합성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 구주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온전한 합성체를 만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람 구주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초기에 나는 누가복음에 관한 그러한 관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나의 눈을 여셨고 나는 누가의 서술에 하나님과 사람의 합성체이신 분이 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해는 다른 사람들의 저술을 통하여 확고해져 왔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신 한 인격을 봅니다. 이 인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 인간적인 모든 미덕들을 봅니다. 인간적인 미덕들을 강화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신성한 속성들. 누가복음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이 인간적인 미덕들을 강화시키고 풍부하게 함을 볼 것입니다. 예로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인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강화시키고 풍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사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공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화되고 풍부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는 매우 사랑스러운 한 사람, 사람 구주를 봅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 안에는 인간의 사랑을 강화시키고 풍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삶은 신성과 인성의 멋진 합성체인 한 인격의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많은 복음 메시지들과 복음 비유들과 복음 사례들이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서술된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 세 범주가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속성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강화되었고 부요하게 되었음을 계시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 안에 사셨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묘사되어 있는 최고 수준의 도덕성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